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안녕하세요, 김효은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은 IT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클라우드 기술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클라우드가 구름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다 개별적으로 클라우드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클라우드 안에는 정말 흑역사 과거 사진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뭐 업무 자료, 뭐 개인 일기, 이런 개인의 모든 히스토리가 이제 보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 클라우드를 단순히 사진이나 파일 저장소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여기에 AI 기술부터 IoT, 블록체인, 심지어 인공위성 기술까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상에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클라우드 시장도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4,820억 달러였는데 2025년쯤 되면은 8,375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아마존이나 뭐 MS, 구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핵심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모든 작업이 클라우드에서 벌어지는 온리 클라우드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요, 제가 클라우드에 대해 더 알기 위해 현장으로 직접 갔습니다. 지금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개발자님과 그리고 사업 기획자님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온 시간이었어요. 인터뷰 즐겁게 들어주세요. 오늘 콘텐츠는 네이버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라우드에서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신선처럼 등장한 네, 두 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업종의 클라우드를 접목해서 사업을 만드는 클라우드 사업 기획자 곽봉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VPC 네트워크 코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현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VPC 코어 개발자요? 전 뭔가 핵심 개발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죠? 네. 대단한 분들을 모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텐션이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처음 모셨어요? 저는 당연히 두 분이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절친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좀 인원이 많이 늘어서 네. 큰 회사라서 뵙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구나.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게 한 5년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벌써 1000분 넘게 근무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만큼 이 사업이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냥 단순히 클라우드 하면은 뭐 네이버 마이박스라든가 뭐 구글 드라이브 뭐 애플 아이클라우드처럼 저장 공간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저장 서비스라고 하는 건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다닌다고 하면 네. 친구들이 클라우드는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기업용으로 컴퓨터를 빌려주는 구독형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컴퓨터 구독 서비스다.
네네네. 네. 말씀하신 저장 공간뿐만 아니라 서버나 네트워크처럼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IT 인프라를 빌려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AI나 IoT, 블록체인처럼 각 기업들이 스스로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첨단 기술들, 그런 기술들도 플랫폼 형태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듣동마에서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네. 서비스를 올릴 서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AI 추천 기술 같은 것도 필요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개발하고 관리해 줄 개발자도 필요하겠죠. 네.
지금 개발자가 없어요.
저희 팀에
없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런 경우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그런 리소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네, 거기서 빌려 쓰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말씀하신 듣동나 OTT가 대박이 났어요.
네네네.
그럼 사용자들이 막 몰려서 서버가 네. 터질 수 있잖아요. 클라우드를 안 쓰면 그때그때 서버를 사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사고 구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때 용량 늘릴 수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듣동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걸 누가 늘려주시는 건가요?
클라우드가 자동으로 늘리게끔 네. 그런 기능들이 갖춰져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네. 알아서 자동으로?
네, 그래서 특정 용량 이상 이제 트래픽이 몰리게 되면 알아서 클라우드가 자기 서버들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도 서비스가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사를 봤던 게 넷플릭스가 7년여에 걸쳐서 자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부 다 이사를 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뭐 1억 명이 동시 접속해도 서버가 터지지 않는 거다. 그게 다 클라우드 때문이다. 덕분이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런 맥락인가 봐요.
그렇죠. 그 만약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 썼으면은 이제 서비스 대답하는 징조가 있을 때부터 담당자 야근 시작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서버부터 늘려야 되니까.
네네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서버를 자동으로 증량해주는 기술 이름을 오토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클라우드가 알아서 접속자 수가 폭증을 했을 때 서버 대수를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되게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효은 기자님 배틀그라운드 해보셨나요?
이거 총 쏘는 거.
맞아요, 맞아요.
태연 씨가 되게 잘 이렇게 좋아하는 그거 아닌가요? 그 게임.
배틀그라운드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아, 진짜요?
네. 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접속자 수가 많아질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 같은 기술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도 게임사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냥 제가 하던 그 게임이 사실 그 뒷단에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처음 말씀드렸던 뭐 저장을 하는 스토리지나 서버 같은 인프라 자체를 제공하는 IaaS, 인프라 애저 서비스의 약자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AI나 IoT 같은 기술들을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 PaaS.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드롭박스나 메신저처럼 소프트웨어 자체를 그냥 완전히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아까 얘기했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이랄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SaaS. 이렇게 세 가지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이 세 가지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IaaS만 제공하다가요. 점점 저희가 서비스를 확장해서 지금 현재 IaaS, PaaS, SaaS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이해가 쏙쏙 되네요.
아, 네네.
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데이터의 90%가 최근 1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데이터가 정말 폭증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폭증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수가 아닐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 중요도에 대해서 막 느껴지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지.
그렇죠. 네. 아무래도 현업에서 개발자가 결국에 그걸 만들어 내는 일이다 보니까 네. 체감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잘 모르는 일반인분들도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하는 그 개념.
그래서 그 중심이 IT고 IT 기술은 굉장히 빨리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적응을 하냐 못하냐가 기업의 존망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최근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되게 글로벌하게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예전에 BTS가 웸블리에서 공연했을 때 전 세계 14만 명이 온라인으로 그 생중계를 지켜봤는데 네네. 그 기반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 센터를 해저 케이블로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네이버 클라우드가 갖추고 있다, 이렇게도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저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다고요?
네네네.
직접 놓으셨나요?
직접 놓진 않고 빌려서 쓰죠.
아, 그러시군요. 네. BTS 콘서트 뒤에도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었다.
네네,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찾아보면은 글로벌리 이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미국 시가총액 2, 3, 4위인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도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 매년 2배 이상의 속도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2배 이상?
네네.
그러면은 혹시 연봉도 2배 이상?
그렇진 않더라고요.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네. 성장을 하게 된 원동력은 저희가 글로벌 수준으로 상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20여 개 분야에서 221개 정도의 상품을 지금 갖춰놓고 있습니다.
221개의 상품이요?
네, 그 상품에는 뭐 서버나 네트워크처럼 조금 생소한 기술 상품도 있지만 네. 클로바나 파파고 혹은 저희 네이버 웍스 메신저 같이 좀 대중적인 서비스들도 같이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
네네,
서비스다. 해외는 있으시죠?
네, 해외에서도 벨기에에 있는 국제기구인 세계관세기구도 저희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해외에 게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도 저희 해외망을 통해 서비스가 글로벌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주 세계 곳곳에 그러면 이제 개발자님의 손길이 세계 곳곳에 뻗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지문 정도는 묻어있지 않을까?
지문 정도는? 신기하네요. 지문이 묻어있다니. 네. 그 지금 이제 기업 사례도 말씀 주셨는데 기억나는 뉴스가 하나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저희 백신 맞을 때 그때 백신 예약 시스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네이버 클라우드가 인프라를 제공했었다라고 해서 하루 평균 155만 명의 그 접속 예약자 수를 다 받아낼 수 있었다라고 기사에서 봤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아, 진짜 우리나라 IT 기술 이렇게 빨리 이렇게 대단히 크게 발전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을 출시 정도였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네이버 클라우드가 백신 예약 그리고 그 앞단에서 이제 자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까지 클라우드에 올려서 서비스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으로 용량을 키우는 오토스케일을 통해서 네. 동시 접속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클라우드가 용량을 자동으로 확장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걸 위해서 엔지니어분들이 밤을 엄청 많이 새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하신 건 아니잖아요.
엔지니어 기술자분들께서요. 네.
그러면 여기서 클라우드의 최신 트렌드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가 첨단 기술, 그러니까 AI나 뭐 로봇, IoT 이런 첨단 기술들과 결합되고 연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어떤 건가요?
지금 어딜 가든지 다들 하는 얘기가 AI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AI가 대중화된다는 건 클라우드가 대중화된다는 얘기랑 또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AI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 학습을 위해서는 엄청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 데이터를 따로 어딘가에 저장하기보다는 클라우드에 놔야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해서 AI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우주 분야에서 클라우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쏘아지는 위성수가 늘어나면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IT 인프라는 처리하기 어렵지만 클라우드처럼 가용성이 높은 그런 서비스를 통한다면 위성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 데이터들을 처리해서 AI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다 이렇게 뒷단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
네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될까요? 네. 오, 너무 재밌네요. 오늘 현서님께서 또 나와주셨으니까 현서님의 전문 영역도 여쭤보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최신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라우드의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네, VPC, 아까 코어 개발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중요한 원천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VPC라는 네. 게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이름부터 프라이빗이 들어가잖아요. 프라이빗하다는 게 남과 공유하지 않는다. 온전한 나만의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어요. 직역을 하면은 남과 공유되지 않은 독립된 나만의 가상 공간 정도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 전에 클라우드는 남과 공유를 했다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클래식한 이전 클라우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큰 하나의 방이 있으면은 그거를 쪼개가지고 남들한테 나눠주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걸 쪼개기 위해서 방화벽도 넣고 여러 가지 각가지 필터링 기법이 들어갔었거든요.
네네. 보안을 그럼, 위해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이게 내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네네. 그거를 억지로 방화벽을 세우고 필터링을 걸고 분리를 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하나였는데 쪼개진 망이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독립된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기를 가지면 아까 보안 문제를 얘기하셨던 것처럼 침투를 할 수도 있었고
네네.
사실상 원래 없던 게 생기다 보니까 성능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었고요.
중간에 벽을 세워놓으면
네,
네트워크 성능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다.
한번 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기술이 VPC라는 기술인데요. VPC라는 기술은 큰 방을 쪼개서 주는 게 아니라 네. 애초에 설계부터 온전히 독립된 공간을 고객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고객은 온전히 나의 방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자기 입맛대로 네트워크 환경을 꾸며서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보안도 더 좋아지고
그쵸.
안전하게 쓸 수 있다. 그거를 그렇죠. 직접 개발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아, 너무 멋있다. 어떻게 개발하셨어요?
아, 그건 대비.
아, 대비? 아, 대비.
저희 핵심 기술력이라서.
네. 그게 우리나라의 유일한 거죠? 유일한 기술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VPC라는 게 사실 스위치 장비 벤더사를 통해서도 구현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게 글로벌에서 가장 크게 공룡처럼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자체 기술을 통해서 VPC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자체 기술을 가지고 VPC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유일합니다.
여기 개발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네. 볼 수 있고
저희 회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영업을 하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자주 연락을 하셔야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방금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좀 궁금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만약에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서버라든가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 같은 거 그런 기술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분산이에요.
분산.
네. 네. 그래서 안에 있는 서버 같은 인프라들도 다중화하고 또 그 서버들을 담는 데이터 센터 같은 건물도 다중화하는
다중화가 비교...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든다는 말씀이신
네, 맞아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 때 네. 조선한조실록을 쓴 다음에 네. 사본을 다 만들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다
박박곡곡에
네네
박박곡곡에
네 방방곡곡에 다 저장을 했었잖아요.
네.
클라우드 인프라들도 이제 전국에 여러 군데 다 두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페이로버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다른 인프라들로 넘길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가 또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국내 멀티존으로 인프라를 구성해 놓고 있어요.
멀티존으로 네. 인프라를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예, 예, 근데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멀티존으로 인프라를 놓고 있는데 전국에 N개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거기에다 클라우드를 다 분산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한 곳을 쓰다가 그 한 곳에 뭔가 보안 공격이 나오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존으로 넘어가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평소에 그 재난 복구 훈련이라고 하나요? 아, 그런 네네. 것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래서 멀티존에서 페이로버를 할 때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인프라들도 여러 곳에 분산시켜 놓으면 한 곳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곳에서 백업을 하거나 다른 곳에서 바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아, 조선왕조실록 그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가 더 중요한 어떤 서비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클라우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내다보고 계신지 꿈꾸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금도 클라우드는 저희 일상 속에 많이 녹아들어 있거든요. 네. 사실 금융업에서도 지금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가는 점점 더 사람들이 IT 기술을 많이 활용하면서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것을 분석할 AI, 빅데이터 기술들도 점점 더 고도화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융합이 되면서 언젠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구상의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 위에 올라갈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네. 하물며 우주까지도 진출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미래 도시가 그게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5년쯤에는 국내 IT 인프라 60%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간다 라는 기사 제가 본 것 같거든요.
100%까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야망을 그 클라우드 개발자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네요.
학교는 열려 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구독 한번 외쳐주세요.
네, 듣똥나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